아직도 육신의 기준에서 주님의 영광을 기대하던 제자들이 바라는 바는 아니었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자신이 오신 진정한 목적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랬다고요. 언제로부터? 이때로부터. 그 다음에 비로소. 이 아래 위의 말씀이 상당히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씀들은 우리가 신앙이 장성하지 못하면 그 말씀을 아직 소화하지를 못합니다. 마태복음 16장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신이 진정으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물론 간접적으로는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요. 비로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들으시고서 이때로부터 비로소 아하 이 말씀을 소화할 수 있겠구나 그러시고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진정으로 이뤄야 될 사역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하셨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다른 일들은 사실 부수적인 역사들에 그칠 것입니다. 수많은 질병의 치료와 기사와 이적을 베푸신 것도 사실 이 대속의 십자가를 치실 적임자이심을 보여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모두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선 그런 것은 이때까지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앉으시고 자신들이 요직을 맡을 것이라는 조금은 세상적인 영광에 기대었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다시 변화산의 영광의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17장에 가서 보면 22절에서 23절에 이런 반응을 제자들이 보이는 걸 봐서도 결코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전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면 믿음이 여전히 초보에 머문다면 이러한 제자들과 다르지 않을 것이고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좇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쉽지 않은 모습이고 그것은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계속 유치한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분석이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신앙을 안타까워하면서 권면하기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 5장 12절에 14절에 장성하지 못함에 대한 탄식을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신앙이 자라야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고 믿음으로 오는 고통, 즉 단단한 식물을 소화하고 영원의 약속을 기약하면서 오늘의 손해조차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장성한 신앙, 그리고 어른의 신앙이 되어서 유치한 믿음 속에 머물지 않고 주님이 어떤 명령을 주시든지 그것을 달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첫 번째로 보는 것은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랬거든요. 앞에서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단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다 치르고 먼 시간을 되돌아보고 있는 우리는 그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였음을 알지만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같은 입장이었다면 우리도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죄에 신음하고 절망하며 계속 죽음에 받쳐지는 인류의 비극을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 일을 계획하시고 예정된 시간에 따라서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역사를 진행하셨고 수많은 선자들과 예언은 바로 이 일에 집중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유월절 바로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기 전에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응답을 받으시는 내용을 성경에서 보는데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요한복음 12장 27절에 28절에 이런 내용을 보는데 이 말씀은 바로 공간복음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동일한 내용임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복권장사를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려운 때에 복음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도 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옛날만큼은 심각하지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과 사람들과 만나게 해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의 영원한 저주와 슬픔을 감당하시려고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시다가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재림하시라는 복음을 만나게 해줘야만 합니다. 당장은 이런 말씀들이 듣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도 없고 또는 반응이 없다고 할지라도 각 사람의 영혼 속에 뿌려지는 참된 복음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싹이 나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생명을 나눠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주님은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받고 질병이 치료된다는 말로만 전한다면 그 사람들의 극단적인 절망에서 예수 기도를 생각해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는 이사야의 복음은 오늘 여전히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이외에 진정한 복음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산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복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에서 없어지고 마는 복만을 전함으로 예수도의 가치를 무가치하게 만들고 마는데 대단히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그리고 오늘 우리도 미련하게 보이는 구속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만이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늘 환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온 인류가 구원받을 유일한 방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4절에 바울사도는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희생이 우리 자신에게 유효하고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유효하도록 사탕발림의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의 십자가의 복음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이 일을 거역하고 방해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요, 마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라고 믿음을 바르게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전혀 기대치 아니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이 대답조차도 이미 알고 계셨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렸다. 이 공동분위기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국 뭡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죽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옷자락을 붙들고 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베드로의 입장이었으면 과연 그러지 않았겠는가? 그런 것들도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인류를 살리는 길인데도 자신들의 유익을 계산하는 얄팍한 생각은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유익인가, 우리 자신에게 유익인가를 계산해보고 쉽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막고 나서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자주 발견하곤 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야 하겠다 하실 때 주님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자주 거역하지 않습니까? 바로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셨던 주님은 그런 꽃같은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라고 무서운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도 될 수 있고 사탄의 도구도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준이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님을 여기서 배웁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역으로 이해하면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음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사탄의 생각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사탄의 생각이다. 그 다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이나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언제나 내 입장에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헤아리고 그것을 내 입장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짓이고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족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을 근심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신의 일을 더 생각하고 행하려고 할 때 우리도 주님처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의 자세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직접 마귀에게 했던 사실을 앞에서 이미 공부한 바 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태복음 4장 8절의 9절 예수님에게 세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0절의 말씀에 주님께서 그렇게 반응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천하 만국의 영광을 꿈꾸며 쉽게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그만두라고 하는 사탄의 달콤한 속삭임에 유혹될 때가 많습니다. 이 예수님이 당하셨던 시험처럼 말이죠. 이제 그런 유혹을 받을 때마다 주님처럼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우리의 작은 유익보다는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생각하고 행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24절하고 26절의 말씀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제시하십니다. 주님께서. 비록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 방해를 하고 그 말씀을 오해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우리 천국의 백성들의 가치의 기준이 되어야 됨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자, 여기서 보면 제일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목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목에 붙어 있는 목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원한 세계 속에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이미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을 바로 이해하고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세를 말씀하고 계시다. 그렇게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명령은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여기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모든 사람을 다 일컫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내용이 첫째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가 부정되어야 된다.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이 죽고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중요한 순간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자신이 앞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인되고 없어지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신 그 주님과 함께 자신이 죽고 없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첫째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게 뭡니까 우리? 뭐 복잡한 거 아니죠. 제 몫에 태인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라는 것은 언제나 연속적으로 자신을 죽이는 자세입니다. 바울사도가 이런 말 하죠.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그게 뭡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 오늘도 나를 죽이고 내일도 나를 죽이고 왜?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끝납니까? 그 다음에 오는 말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좇는다는 건 뭡니까? 주님의 삶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신을 갖다 맡기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것에 성공하면, 이게 자살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신을 죽이는 것에 성공하면 내가 삽니다. 왜요? 자신을 죽이면 예수님이 내 속에 살기 때문에 나 자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를 꺾어버리면 영원히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서 살아나야 될 의지는 내 자신의 욕구나 정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적으로 살아나셔야 된다. 주님께서 내 삶 속에 매 순간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나의 뜻을 행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계속 살아나고 주님의 이러한 뜻이 내 속에서 죽어진다면 그건 뭐예요? 나는 벌써 영원한 생명을 잃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서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누가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목숨을 바칠 때 그 바쳐진 목숨이 가치가 있습니다. 살다가 힘겨우니까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최종적으로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세상 전체를 다 얻어도 영원한 생명을 잃으면 진정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다 잃은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존귀를 다 한몸에 받는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것은 죄송하지만 행복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육신적인 목숨도 얼마나 귀합니까? 이 교회 오늘 모여 있는데 내가 존재하지 않은 교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없는 천국 있으나 만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우리 각자가 의식하고 그 나의 생명의 귀중함 같이 남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함께 참여시키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이러한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약속은 아직도 미래적이라는 말씀입니다. 27절, 28절을 보십시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셨다.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에 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약속이면서 또 참 생명을 얻고 이를 때를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생명을 얻고 잃는 때가 언제냐 이걸 지적하시는 거죠. 이 약속은 분명히 현실 속에서의 약속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약속임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누리는 약속은 이 세상에서 편하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며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미래를 기약하는 사람들이요, 영원을 기약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멀리 바라보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경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도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너무나 급하고 급합니다. 이 땅에서 영광을 다 누리고 북새통을 치고 끝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약속 하나가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은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27절의 말씀입니다. 믿음대로가 아니라 그 가진 믿음대로 행한 자들의 상급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이미 하늘이 약속되고 있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한 자들에게는 그 믿음대로 행한 것에 대한 또 다른 상을 주님은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약속으로 있는 성경에서 수없이 봅니다. 여기 마지막 절의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이해를 가능케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일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제자들이 살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약속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 뭐 그런 것 같지만은 명확한 그런 약속은 아닙니다. 왜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다만 인간의 구원의 최고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분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음 장에 연이어 오는 변화산의 영광을 입은 모습을 새 제자들의 보게 된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상고하게 되겠습니다만은 마가복음에서도 같은 약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1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그의 사람들이 입게 될 미래의 영광을 그의 귀중히 여기는 새 제자들에게 친히 보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면서 자신의 서신 속에서 이것을 회고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줬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게 중요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그랬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상에서 있었던 경험을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에 견주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이 말씀이 바로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볼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사역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일입니다. 이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계획이요 작정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도 우리가 전할 소식은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질병이 낫습니다. 이것보다도 십자가에 나와 너를 위해서 달리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한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어지는 세상적인 것들보다도 영혼을 위한 생명의 약속을 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 귀중한 일을 하려 하시는 주님께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하고 가로막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생각이 앞섰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생각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늘도 같은 생각과 행동을 우리들이 하게 될 때 내 생각이 앞서고 주님의 생각이 가려질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세상과 다른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언제나 중요한 순간에 자신이 앞자리에 서려고 하는 그런 자신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없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제 몫의 십자가를 지고 지속적으로 자신을 죽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이 없는 천국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사주신 영원한 생명을 잃지 말아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그날 세상의 임금들과 세상의 영광을 가진 사람들 이 땅에 많은 부귀와 존귀를 가진 자들은 땅을 치고 세상의 영광과 존귀는 빛을 잃겠지만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자들의 영원한 영광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지막의 순간까지 내 개인의 생각과 뜻보다는 주님의 약속을 귀중하게 여기고 거기에 내 모든 혼신의 힘과 능력을 경주함으로써 주님께서 변화받으신 그 영광에 모두 참여하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